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의 부적절하고도 위험성 높은 발언과 표현들이 자신들의 경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운동 선수들의 도핑, 약물 사용을 주도한 혐의로 4년간 주요 스포츠 행사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계 도핑 구구 WADA는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 결정을 인정하면 러시아는 내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같은 해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물 의혹과 무관하다고 증명한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도 러시아 선수 168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네 나라 정상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리미아 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내전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지난 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지금까지 13,0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 만남에서 두 나라 사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지난주 라브로프 장관의 방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017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사항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유출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가 제일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6일 플로리다주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FBI 당국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테러라는 가정 아래 수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누구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BI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인 우월주의나 지하드, 이슬람 성전주의 조직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사이트, 미 시민단체 사이트는 용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 트위터에 올린 짤막한 설명을 통해 미국을 사악한 나라로 칭하며 비난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유럽 핀란드에서 세계 최연소 총리가 나올 전망입니다. 핀란드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어제 사나 마린 교통부 장관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마린 대표는 올해 34살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총리가 됩니다. 올해 총선에서 승리한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중도좌파 연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린 대표가 총리직에 오르면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현역 총리가 됩니다. 마린 대표는 지난 27세 때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전임 안티 린네 총리는 연정 구성원인 중도당의 불신임으로 최근 사임한 바 있었습니다. BOE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비핵화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부적절하고 위험성 높은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윗을 통해 그렇게 하기엔 김정은이 너무 영리하다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날 트윗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며 그가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거나 내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론하는 대신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비핵화 약속에 부응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한 겁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오후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전개됐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새로운 형태의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이룬 성과와 정상 간 친분만을 과시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다시 내놓기 시작한 건 지난 3일로 당시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필요하다면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Now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이어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특히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어떤 적대감이 있고 여기에는 의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but you know, there is certain hostilit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이 같은 발언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날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가 이미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고 위협한 데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대사는 7일 로이터 등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과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시간을 벌려는 트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적대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북한이 다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9일 김영철 아태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트위터 등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경고에 대해 부적절하고 위험성 높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참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을 잃은 경솔하고 절망스러운 늙은이로 지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트럼프는 조선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어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안전 위협이 계속해 커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이 발표한 중대한 시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그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비핵화는 더 이상 미북 협상의 의자가 아니라는 전날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성명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곧 영내를 방문한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과는 다른 길을 택할 경우 미국은 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기를 바라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켜보자면서 거듭 미국은 협상을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굶주림과 빈곤 대신 엄청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 일정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담화를 통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council is very unified on the fact that we are all very concerned. And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Christmas or whether it's tomorrow.
북한의 담화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모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든 혹은 내일이나 2월이든 언제가 됐든 상관없이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국제 차원의 문제로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yesterday's discussion at lunch is something that I'm not going to go out and talk about what exactly was spoken.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습니다.
We are focused on our close consultations on North Korea are confidential, as I'm sure you respect and you well know.
북한에 관한 논의는 기밀이며 오는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에 항의 서한을 보내 안보리의 인권 논의는 유엔 원장 위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respond to human rights all over the world. I mean, that's an area that none of us can stand by.
미국은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응할 것이며 인권 문제는 누구도 방관할 수 없는 분야로 인권이 유린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인권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care about human rights. It is an issue that our president cares about.
한편 안보리 관계자들은 이날 VOA에 오는 10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 4일 유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VOA에 오는 10일 지난해 중단됐던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압박을 강화해야 김정은 정권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는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와 군사, 사이버, 제재, 정보 등 5개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대 압박 2.0이란 제목의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이 단체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we are really talking about is a holistic approach towards pressure on the regime. And sanctions are important, but sanctions are not the only tool of national power that we can bring to bear.
대북 압박은 제재만 있는 게 아니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동원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외교에서 군사 옵션은 협상 테이블에 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북한 정권의 오판에 따른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미국 정부가 신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선박을 포함해 36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으로 지정한 200개 주체에서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이기도 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대북 제재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와 관련해 정권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That is that he has been promising the military and the elite that he would get sanctions relief and he has been unable to do so.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 내에 제재 문제를 총괄해 관리하는 특임 관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과거 정부에 비해 비밀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30여 년간 한반도 문제를 취재했던 뉴욕타임스 기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공격이 핵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소수의 인원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have pretty much concentrated the North Korean diplomacy. The president himself.
생어 기자는 6일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북한과의 외교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최근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 작은 팀을 꾸려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정권에 비해 좀 더 비밀스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they're a bit more secretive. They feel less obliged to sort of sit down and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과거 북한과 협상에 나섰던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어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관들이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는 그들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어 기자는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교관들은 과거보다 기자들을 대하는데 훨씬 더 조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생어 기자는 지난 30년간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분야를 취재해왔습니다. 특히 백악관 등을 출입하며 5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생어 기자는 행정부 내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해 북한 등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기사들을 작성해왔습니다. 생어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But only a good idea if you went in explicitly prepared. And explicitly prepared and Donald Trump are not two words.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은 좋은 구상이었지만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중적 의미가 있는 북한의 언어를 곧이곧대로 믿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He made the classic mistake of adopting old language that had a lot of code words that he didn't yet understand, lik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결과적으로 북한이 의미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량까지도 의미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생어 기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했지만 북한의 핵 역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천 생어 기자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역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핵만큼 심각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달리 해킹 공격은 북한이 날마다 사용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로 인식돼야 하며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증액은 5배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Does it strike me as a good idea right now given the conflict we have? I guess people can always contribute more, but South Korea, my view is...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VOA에 이런 요구는 영내 갈등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의 요구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새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공정한 분담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Reall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context. You know, really important to look at the contribution that the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면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장 대행인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은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이 숫자는 협상용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you ought to consider it lay down as a negotiating position.
한국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하기를 기대하지만 5배 증액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액수에 근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한국 측 분담 금액은 협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very focused on not just that expenditure, but all expenditure.
리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비용 지출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신해 부담하는 모든 지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액수는 늘 그렇듯이 협상의 문제라며 돈과 연관된 협상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분담금 5배 증액 요구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만의 견해가 있다며 그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얘기해보고 싶다며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그 전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alk to the president about it before. That's a speculation, right?
앞서 하원의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의 요구는 동맹관계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증액 요구의 근거를 오는 1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전 세계에 파견돼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10여 개 나라에서 2만 6천여 명이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중국과 아프리카 나라들이 취할 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 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앞으로 2주가량 남은 기간 동안 각 나라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관련 주의보에서 2017년과 2018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41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의 숫자 등 자세한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나라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북한 노동자 송환 소식이 알려진 나라는 네팔입니다. 네팔 당국은 최근 안부리에 제출한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해 추가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천여 명과 1,600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국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고, 쿠웨이트와 독일, 폴란드 등도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낸 나라들 중에는 북한의 주요 우방국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베트남은 51명을 송환한 데 이어 남아있는 40여 명에 대해서도 송환을 예고했고, 러시아는 전체 3만 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11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알렸고, 그 숫자는 대략 2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서도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4일 BOA에 아프리카 나라 상당수가 북한 대사관 등에 이달 말까지 노동자들의 귀국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북한 건설 회사들과 인력들이 상주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한국연합뉴스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식당 6곳을 모두 폐쇄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식당들이 영업 중인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짐이 전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세네갈입니다. 최근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이자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버젓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일부 회사들로부터 건설 계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10여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고 북한 이사 30명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세네갈에 유입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전체 북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 취할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3월 8일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보고서의 일반 공개를 거부해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임시 방문 비자 등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중국 국경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숫자가 중국에 체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 문제는 중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ll still be plenty of Koreans working in China. I don't think the Chinese can. You know, it's like illegal immigration here. You can't get rid of all of it.
미국이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추이아이민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기로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제13차 영사협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상호 인적 왕래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결의에 담기 시작한 건 2017년 8월부터입니다. 당시 채택된 결의 2371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 달 뒤 채택된 결의 2375호는 기존 노동자의 허가증에 대한 갱신 금지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같은 해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결의 채택 2년 뒤, 즉 올해 말까지 모든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기금 지원 대상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 유럽 민주주의 인권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사업들을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 분야는 기업과 인권, 고문 등 가혹행위와의 싸움, 민주적 책임 등 3개의 분야며 초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내년 1월 23일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총 1,800만 유로, 미화로 약 2천만 달러로 기업과 인권 분야와 민주적 책임 분야에 각각 550만 달러, 고문 등 가혹행위와의 싸움에 약 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인권, 고문 등 가혹행위와의 싸움 등 두 개 분야에서 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발표한 2018 전세계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강제 이주와 강제 노동,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자행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접근과 표현과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자유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는 약 1년 반 만에 대북 지원 재개를 결정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 대한 현장 접근과 독립적 검증 이행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9월 북한에 신규 결핵 말라리아 지원금 4,170만 달러를 승인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6일 내년도 대북 지원 사업 계획을 묻는 BOA 질문에 북한이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북한 특유의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북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 등 국제 구호단체들이 지원금 부족으로 내년 6월이면 북한의 결핵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1년 반 만에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사업 재개 결정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로 환자들의 치료 현장 접근과 독립적 검증, 환자를 위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약정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글로벌 펀드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희망한다면서 북한의 조속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일 BOA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내부 사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had to be able to do to tell the Congress if we were going to provide food assistance that we were able to monitor to make sure the distribution of food was going where it was.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당시 북한 식량 평가팀을 이끌고 방북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북한의 식량 수요 점검 등 지원에 대한 검증 문제가 늘 어려운 도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식량이 지원 대상 계층에 제대로 분배됐는지에 관한 확인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야 했는데 북한은 이 문제에 있어 늘 예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북한은 치료 환자에 대한 접근성과 모니터링 등 검증 기준이 담긴 합의문에 선뜻 서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킹 전 특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글로벌 펀드는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서 검증에 대한 북한 측의 강력한 약속과 이행 진전이 있을 때만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펀드는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여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지연 재개발 준공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러나 4년째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공장과 기업소는 돌지 않고 외환안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북한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2일 양강도 삼지연군 읍지구 재개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 외에도 정권의 2인자인 최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인민적 애국 충정으로 전지 개벽된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삼지연 재개발 외에도 북한은 올해 몇 가지 경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영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10월에는 한경북도 어랑천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어랑천 발전소는 지난 1988년에 착공됐는데 31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또 나선 청년 5호 발전소도 준공됐습니다. 올 2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의 김치공장이 그리고 8월에는 황해남도 해주의 김치공장이 건설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1월에는 황해남도 배천의 메기공장이 준공됐으며 11월에는 산림기자재 공장이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10건이 채 안 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동국대 고유한 교수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몇몇 보여주기식 건축물을 짓는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한 치적이 지금은 건축이에요.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는데 지금 향상시킬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건축에서 지금은 이제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거고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지도자가 열심히 쓰고 있다. 뭐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자립갱생하겠다. 그래서 그 성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수뇌부가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강원도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준공은 연기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경제개발과 경제특구 계획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2016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수출을 비롯한 무역 상황이 상당히 나쁩니다. 북한은 과거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씩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북한의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87%가 줄었습니다. 이런 기조는 올해도 계속돼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무역 적자는 총 19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달 2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rade deficit is running about $200 million a month.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석탄을 해상환적 또는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밀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수출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화물선 YG 어네스토는 남포항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석탄 2만 6천 톤을 싣고 밀수출하려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미국에 의해 압류됐습니다. 그 후 YG 어네스토는 8월에 경매를 통해 매각됐습니다. 농업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초강력 13호 태풍 링링이 북한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반경이 300km에 달하는 이 태풍은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태풍은 초당 15m 속도로 불다가 부분적으로 초당 20 내지 25m로 강하게 이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60여 세대의 산림집과 15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4만 6,200 정도의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도로와 하천이 파괴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가뭄과 태풍 등으로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0에서 20만 톤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생산량이 일단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생산도 조금 이제 또 줄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콩이라든지 약간의 잡곡,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아마 그 가을 작물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됐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5월 말부터 4개월간 돼지 열병이 평안남북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외환난이 가중되자 북한 당국은 관광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7월부터 평양 다렌 노선을 재개하고 주 2회 전세기 운행에 나섰습니다. 고려항공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투몬에서 북한 칠보산으로 가는 철도 관광도 7월에 재개됐습니다. 또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신주를 둘러보는 당일치기 관광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11월 23일에는 직접 강원도 금강산을 찾아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여 3억 달러가량의 외화를 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 2억 1천만 달러보다 많은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22일은 세계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마감 시한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10월 말 북한에 외화벌이 노동자 33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6곳도 폐쇄되고 북한 종업원들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10여 개 나라가 2만 6천여 명의 노동자를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노동자 송환으로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차단됐다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 경제는 4년째 고강도 제재를 겪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를 풀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가운데 경제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현상 타개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국가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기업협회인 안포리는 최근 발표한 2020 국가위험도 보고서에서 북한을 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7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40개 나라 2,4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세계은행의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의 위험도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법치와 규제의 질, 부패 통제, 정부 효율성,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등 6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4점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32.4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5.3점, 법치 부문에서 4.8점, 부패 통제 부문에서는 1.9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참여와 책임성과 규제의 질 부문에서는 모두 0점을 받아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외 소말리아와 리비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 국가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같이 국가위험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극도로 열악한 통치 구조와 정치적 불안정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들에서는 감시 활동과 역량 구축 활동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부 간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인 7등급을 기록했습니다. OECD는 정치와 경제, 외채 상환 능력 등을 바탕으로 국가위험도를 평가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7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난 10월 3주간 방북해 결핵치료 등 의료활동을 벌였습니다. 유엔안 보리에 제재 면제로 우물을 파는 데 사용하는 시추기 등 자재도 반입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북한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소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CFK는 6일 겨울 소식지를 내고 미국인과 노르웨이, 호주 국적자 11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이 평양과 개성, 해주, 평성 지역 내 27개 진료소를 열고 의료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 631명의 혈액을 채취하고 감염 판정자 533명을 진찰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방북을 통해 정수기 2,250개를 결핵 진료소와 결핵 요양원 19곳, 결핵 환자가 있는 가정 등에 전달했으며 지원 물품의 도착과 분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지는 그러면서 황해남도에 두 번째 결핵병원 개원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로 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추기 등 자재 반입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PEC으로부터 북한 지원 물품에 대한 승인이 여러 활동을 원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CFK는 또 이번 방북 기간이 북한의 추수기와 맞물렸다면서 콩과 옥수수, 고구마, 감, 배, 사과 등의 수확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전체 인구 가운데 43%가 영양 부족이라고 밝힌 유엔의 최근 보고서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만성 식량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재방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사이 식량과 약품, 유생품, 담요 등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협력기구인 글로벌 펀드가 1년 6개월 만에 대북 지원을 재개한 데 고무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CFK는 결핵 환자 14,000명에 대한 치료제와 정수기, 기생충 약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펀드와 북한 간 협상이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해 2월 북한 특유의 사업 환경이 이사회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북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여 만에 북한의 치료 현장에 대한 접근과 독립적 검증 수용으로 지원을 재개했지만 북한은 아직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외교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외교 지수에서 조사 대상 61개 국가 중에 49위에 머물렀습니다. 3년째 해외 공관 수의 변화가 없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노위연구소가 27일 세계 각국의 해외 공관 수를 바탕으로 외교력을 측정한 글로벌 외교 지수 2019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 등 총 61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해외에 운영 중인 공간의 수가 총 52개로 전체 49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총 52개의 해외 공간 중 47개 나라에 직접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 전통적인 우방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최근 미북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했던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에는 11개, 아프리카에는 가장 많은 총 13개의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무기 거래와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3월 아프리카연합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 reiterate our desire for more African nations to block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 선양과 홍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세 곳의 영사관을, 미국 뉴욕과 스위스 베른에는 다자간 외교를 담당하는 유엔 대표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로위 연구소의 글로벌 외교 지수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6년에는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2017년 평가에서는 52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해 전체 60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해외 공간 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순위는 47위에서 49위로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당수 나라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거나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는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15명의 외교관이 근무했지만 올해 8월 현재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대사도 추방돼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멕시코, 이집트 등은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남아공과 우간다 등은 일반 외교관 숫자를 줄이면서 북한의 외교 역량이 축소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중국은 대사관과 고위 대표부, 영사관 등 총 276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273개의 해외 공간을 보유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노위 연구소는 해외 공간 운영은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연관이 있다며 중국이 해외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일대일로 사업 등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경제적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해외 공관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 관계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외교의 핵심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노위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프랑스가 총 267개의 해외 공간을 운영하며 61개국 가운데 3위, 일본은 247개로 4위, 한국은 183개로 13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노인 컴퓨터 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금지 선언이 채택됩니다.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해 고문 금지 선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을 만드는 작업은 1975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방지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 후인 1977년 12월 8일 유엔 총회는 인권위원회에 고문 방지 협약 초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고문 방지 위원회는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고문 방지 협약은 198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20개 나라가 비준한 1987년 6월 26일 발효됐습니다. 2003년 12월 9일 멕시코에서 유엔이 제안한 부패 방지 협약에 대해 현재 유엔 회원국 182개국이 가입하고 서명합니다. 부패 방지 협약은 선진국, 후진국, 공공, 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국제 규범입니다. 이렇게 부패방지 협약의 제정에 따라 부패 범죄와 관련된 사법 공조와 자산 환수를 위한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 부패가 사회 안전과 안정성장, 인권 보호에 가장 심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협약은 각 정부가 반부패 기구를 만들어 선거 및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 세탁 등을 불법화하고 부패 지원이나 수사 방해 행위를 범죄로 다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특히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을 사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로 제정된 이유는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UN 반부패 협약이 2003년 12월 9일 체결된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